성경 말씀 마태복음 17장 9절로 13절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깨닫지 못하는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알듯이 이론과 실제에는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는 것과 실제 삶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신학교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학 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신앙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신학 이론을 잘 알고 신학 이론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꼭 신앙을 잘해야 되겠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신학교에서 교회에 대해서 교회론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그 지식으로 또 교회를 잘 목회하는 것과는 또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강의실 안에서는 좋은 말씀이고 좋은 이론이지만 그 사람이 실제 강의실 밖에서 살아가는 실제 삶과는 또 별개라는 것입니다.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즉 내가 삶을 살지 않고는 온갖 좋은 말을 다 할 수 있고 좋은 이론을 발표도 할 수 있고 또 좋은 성경도 가르칠 수가 있죠. 그러나 삶을 산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우등생으로 졸업한 사람이 꼭 세상에서 우등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 있죠. 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에서 좋은 신학을 공부하고 좋은 성경을 공부해서 우등으로 졸업한 사람이 꼭 영혼을 잘 듣고 목회 성공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흔히 목회자들 사이에는 실제 목회 현장에서 목회한 후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후부터는 신학교에서 배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야 목회 현장에서 잘 목회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꼭 옳은 말은 아니라도 현실과 실제가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성경 이론 또 신학 이론이 아무리 옳고 좋다고 해도 그것이 실제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신앙은 꼭 좋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무리 많은 말씀을 알고 가르쳐도 자신에게 그 말씀의 실제가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그 신앙은 좋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는 자기가 아는 그 말씀에 아직 실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를 대해갈수록 신앙에 대한 이런 지식은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알고 듣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이 자기 신앙 인격을 변화시키고 믿음을 더해가는 것과는 또 별개일 수가 있다는 거죠. 많이 배우고 또 많이 아는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시키는 일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신앙은 연수를 더해갈수록 처음 신앙이 오히려 퇴화되는 과정을 겪게 될 것입니다. 삶은 살지 않으면서 아는 지식으로 하는 신앙의 약점은 하면 할수록 자기 영혼이 힘을 넣는 것이 아니고 더 공고하고 연약해진다는 거예요. 처음 신앙을 할 때는 생기가 있고 열정도 있고 헌신도 있고 은혜도 있고 눈물도 있고 감격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 연수를 더하면 그것이 더해지는 것이 정상 아니겠어요? 정상적인 신앙이라면 처음에는 미약하기 시작하더라도 나중에 더 창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잘못된 하나의 현상은 처음에는 그렇게 은혜와 열정과 눈물로 시작하는데 연수를 대해갈수록 은혜가 줄어들고 눈물도 말라가고 감격이 무뎌지면은 그는 지금 좋은 신앙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래도 우리는 마지막 때가 중요하죠. 마지막 때가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내가 3년 동안 아무리 공부를 잘했다 말해도 마지막 때 입시나 또 마지막 때 입사 시험에서 좋은 성적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꼭 공부를 잘했다고만 말할 수는 없겠죠.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예전엔 뜨겁게 했고 예전엔 이렇게 했고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눈물로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은 할 수 있어도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때 그때보다는 더 나은 모습으로 그 순간에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전에 쌓은 그 좋은 신앙을 다 무너뜨린 후에 초라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항상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실제 자기 삶에 적용해서 살아내는 신앙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겸손한 사람만이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신앙의 아름다운 상급을 쌓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은 신앙을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삶으로 살아내는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해서 사는 실제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지식적이고 이론적인 차원이 아니라 실제 나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차례대로 보시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처음 말씀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변화산의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이제는 세 제자와 함께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제자들과 주고받은 말씀입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건을 너희들이 본 그 사건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어요.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영적인 것을 말할 때는 방해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장차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앞으로 이루어질 그 별세하실 것 십자가에 대한 이런 영적인 예언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까지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뒤에 말하라고 하지. 왜 일어난 뒤에 말하는 것은 증거가 되지만 일어나기 전에 하는 말은 예언적인 말이 되죠. 사람의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이런 영적인 예언적인 말을 할 때는 더 많은 방해를 받습니다. 영적인 것을 이해하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그것을 듣는 자신에게도 방해를 받아 유익이 없습니다. 오해하고 영적인 시험을 받아 넘어지죠. 그뿐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을 또 오해하고 대적하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피차가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도 거룩한 것이라고 해서 다 모든 사람에게 주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랬죠. 좋은 것이라고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은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받을 만한 능력이 없으면 오히려 돌이켜 그것을 주는 사람을 해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람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핍박거리와 대적거리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영적인 원리라는 것이죠. 영적인 원리는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이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직도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적인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을 핍박하죠. 영적인 사람이 육적인 사람을 핍박합니까? 그런 일은 없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그를 사랑으로 섬겨서 깨닫게 해주려고 하긴 하지 핍박하지는 않습니다. 모르는 자,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핍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육적인 가족이 영적인 가족을 항상 핍박합니다. 육적인 회사 동료가 영적인 사람을 괴롭히죠. 그래서 영적인 것은 그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에게만 나눠줘야 유익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은 서로 통하지가 않죠. 말이 우선 안 통하고 관점이 틀리고 보는 각도가 틀립니다. 이게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좋은 것은 그것을 좋게 귀하게 여기는 사람과만 나누어야 그것이 귀한 가치로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이 정말 영적인 풍요를 누리길 원한다 그러면은 어떤 영적인 것을 다 나누어도 내가 그것을 다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영성이 되어 있어야 내가 영적인 풍성함을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의 신앙이 되는 만큼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세계에 대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시대를 알지 못하는 세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종교인들은 여기에 서기관 얘기가 나오는데요. 서기관은 성경 지식은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성경 지식이 자신의 삶에는 실제적인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힘써서 평생 연구하고 배운 그 성경 귀한 말씀이 자기의 삶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 참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니겠어요? 내가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매일 예배 때마다 세일을 참석하고 또 큐티도 하고 또 열심히 성경도 통독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예배 때 들은 말씀, 세일에서 나눈 말씀, 큐티 때 읽고 묵상한 말씀, 성경 공부한 말씀, 그것이 실제 나의 삶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 사람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자기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오늘 그런 문제를 예수님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죠. 오늘 주일 말씀을 들어도 주일 말씀 듣는 자체로 끝나지 그 이후부터는 아무 그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상당히 있지 않겠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말씀일 뿐입니다. 그 말씀이 자기 시대와 자기 자신의 삶에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인 겁니다. 예배는 그냥 예배일 뿐이죠. 나의 삶은 나의 삶이고. 이것이 종교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 서기관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에 대해서 어떤 삶,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두 가지로 한번 보면은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대답을 합니다. 제자들은 산회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봤잖아요. 특별히 그 엘리야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들이 평소에 서기관들이 한 말이 생각났을 거예요. 서기관들은 항상 뭐라 그랬냐면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걸 강조했을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매번 얘기를 했겠죠. 왜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네가 따르는 저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메시아라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데 엘리야가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면 제자들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늘 제자들은 그것이 위축이 됐을 것입니다. 서기관들의 이 말에는 변론을 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마침 엘리야가 산에서 나타났을 때 아, 이제야말로 서기관들이 한 그 엘리야가 이제 나타났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10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이렇게 예수님께 시기적절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그래, 그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 맞다고 했습니다. 그 엘리야가 와서 먼저 모든 일을 먼저 회복할 것이다. 우리 영혼을 회복한다는 거죠. 뭘로 우리 죄인들의 영혼을 회복하겠습니까? 죄인들의 영혼을 회복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죄를 회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 세례를 먼저 전파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한마디를 더 하셨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12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그랬어요. 이 나중에 한 말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서기관들의 말은 맞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미 왔다 이 말씀이에요. 와긴 왔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엘리야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배척하고 무시하고 핍박했다는 거예요. 누가? 엘리야가 와야 하리란 그 성경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지적해 주고 싶은 오늘 핵심 메시지입니다. 서기관들은 평생 성경만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린 사람입니다. 그런 그들이 동시에 뭘 기다렸겠어요? 엘리야가 먼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겠죠. 왜 엘리야가 와야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 엘리야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엘리야가 막상 성경 말씀대로 왔는데 그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종교인들의 신앙은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서기관들만의 신앙이겠어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서기관들이 하는 신앙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말씀은 그렇게 잘 알고 있는데도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깨닫지를 못해요. 말씀과 나와는 상관없습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예요. 깨달으실 분들은 이 말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례 요한이 와서 요단강에서 회개 세례를 베풀 때 온 유대 백성들이 다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다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제사장도 나왔고 서기관도 나왔고 바리새인도 나왔다 그랬죠. 요단강까지는 일단 다 나왔어요. 요단강까지는. 그런데 그 다음이 달랐죠. 모든 백성들은 다 회개 세례를 받았는데 성경을 잘 아는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들은 요단강까지 나와서 세례를 베푸는 그 엘리야가 세례 베푸는 것은 보고 실제로 사람들이 또 회개 세례를 받는 것을 보기는 했지만 자기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회개하기를 거부한 것이죠. 이게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성경은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 그 현장에까지 와서도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저버린 거예요. 예배 현장까지는 와서 은혜의 기회를 받고 보기는 하나 자기는 그 은혜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이다. 딴 사람들은 다 회개하고 은혜를 받고 인생이 변화돼도 그 사람들은 회개하지도 않고 세례를 받지도 않고 그대로 왔던 몸으로 돌아갔어요.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도 그렇게 기다리는 엘리야를 보여줬는데도 눈으로 보고도 깨닫지 못해요. 그들의 눈으로 엘리야를 보고 엘리야가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맹인이라고 했죠. 맹인이 뭘 아는 것 같지만 아는 게 없어요. 뭘 보는 것 같지만 보질 못해요. 이게 영적인 맹인입니다. 육적으로 혼적으로는 많은 지식을 가져도 영적으로는 막혀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제자들도 이 말씀을 하기 전까지는 엘리야가 온 줄 몰랐습니다. 또 세례 이 중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있죠. 안드레와 메사람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여기 있지만서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이 성경에 약속한 엘리야인 줄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13절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랬어요. 제자들도 이때서야 아,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었구나 이때 깨달은 것입니다. 우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가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알지 못했겠어요? 왜 서기관과 세례 요한이, 아니,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 왔는데도 엘리야인 줄 몰랐겠어요? 왜 몰랐겠습니까? 모르는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자기 스스로 내가 엘리야라고 말하면서 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서 왔다 그러면 내가 구약의 말략에서 말한 그 엘리야라고 말하면 믿겠어요, 사람들이? 잘 믿을까지요? 여러분 다 믿겠죠? 어떻게 같아요?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요, 더 너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세례 요한이 스스로 내가 엘리야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영어로 깨달아야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서기관들은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알고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정작 그들이 연구한 그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마치 금을 캐기 위해서 이 아메리카로 건너간 이 노동자들이 계속 금이 나오기를 몇 년 동안 중노동을 하고 해가지고 금이 나왔을 때 이미 나온 금을 금인 줄 모르고 다 제껴놓고 계속 금을 판다고 합시다. 그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금을 파기 위해서 금광을 갔는데 금이 나왔는데도 금인 줄 모르고 계속 파는 거랑 같은 거예요. 엘리야가 왔는데도 엘리야인 줄 모르고 계속 엘리야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종교인들의 문제죠. 그들은 성경 지식은 많이 알고 있었지만 문제는 자기 삶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적용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는 성경 지식은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많은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그것은 곧 그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성경은 문자적인 지식을 알기 위해서 이 성경을 준 건 아니죠. 학자들을 위해서 성경을 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신학자들에게 연구하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이걸 연구해서 신학적으로 발표하고 가르치고 설교한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연구하기 위한 책이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자기 시대와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실제적으로 적용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주 매주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이 실제 이 시대와 실제 오늘날 이 교회 현상과 실제 자기 개인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적용하면서 사는 자체가 그것이 신앙입니다. 이렇게 예배만 드리는 이 자체가 신앙이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자기 시대와 자기 가정과 자기 직장에서 자기 실제 교회 생활에서, 셀에서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 자기 삶이 의미가 있죠. 그래야 예배 드리는 의미가 있고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아는 만큼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의 삶과 예배가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삶을 왜 삽니까? 마치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왔는데도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 것이면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성경 연구를 왜 하느냐고, 성경 말씀을 왜 해석하느냐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아무튼 말씀이 들었으면은 들은 말씀이 이 시대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 나가서 삶을 살아내는 신앙을 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두 번째는 엘리야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또 예수님이 하십니다. 12절 그 하반절에 엘리야를 말하면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엘리야가 왔는데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그리고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죠.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와야 하리라는 말씀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오시는 메시아는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또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까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이사야서 53장이라든가 또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어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서 초대에 보면 동방박사 사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죠. 근데 가장 먼저 한 사람들이 동방박사였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멀리서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별이 없어졌나 봐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물었죠. 그러니까 왕도 몰라요. 그래서 왕이 성경을 잘 아는 서기관들을 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는데 당신들 알고 있냐 물었더니 그거 잘 알죠. 그들은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남들이 알지 못한 걸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했죠. 아, 유대왕 메시아는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여기서 조금 더 가시면은 베들레헴에 나올 텐데 거기에서 메시아가 나옵니다. 아주 자세하게 당당하게 잘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동방박사는 그 말씀을 믿었죠. 동방박사는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말씀이 들려지자마자 그들은 믿고 그 다음에 그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순종해서 행동해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실 누가 먼저 가야 됩니까? 사실 서기관들이 영적인 욕심이 있었다 그러면 동방박사에게 조금 이따 알려준다 그러고 자기들이 먼저 가야 되지 않아요? 내가 가서 성경 좀 찾아보고 알려줄 테니 하면 그 사이에 베들레헴에 먼저 가야 될 거예요. 근데 동방 박사가 베들레헴에 가는 걸 보고도 그들은 가지 않았어요.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있어요. 종교인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말씀을 가르쳐 줘도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아요. 아무런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많은 성경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실제 살면은 아무것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용하지 않으니까 삶을 살 것이 없죠. 살 것이 없어요. 그러니 삶이 없는 거예요. 삶이 없는 삶, 지식은 많은데 삶은 없으니까 삶이 변화되지 않고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 거죠. 지식만 아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와서 지식만 얻어가는 거예요. 삶은 안 써요. 인격이 바뀌지 않아요. 믿음이 안 생기죠. 그럼 무슨 재미로 살아요? 성경 지식을 아는 그 재미로 삽니다. 성경 지식을 알고 남에게 가르쳐주고 남에게 알려주는 그 자체를 그들은 재미로 살아요. 그런 사람이 많죠.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데 창세기도 공부하려고 그러고 계시록도 들려주려고 사무엘서도 좀 가르쳐달라고 그러고 로마서도 가르쳐달라고 막 그 배우는 자체에만 열심을 보여요. 그러나 삶은 살지는 않아. 많이 아는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에게 가르쳐주는 그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자기 영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 만족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성경도 배우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성경 말씀을 배울 때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고 너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 하는데도 상관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서 남에게는 계속 하라 그래. 남에게는 또 가르쳐. 그걸 한마디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3절 4절에 이렇게 요약해서 그들의 실제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말은 맞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났다고 하는 말은 맞아요. 그건 행해야 돼.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위는 안 한다는 거죠. 행위는 다르게 한다는 거죠.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아니하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들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변화없는 종교적인 삶을 사람들의 문제를 예수님이 똑같이 말할 거예요. 너희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그게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인들이 따로 별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렇게 신앙하는 사람이 종교인들이에요. 남에게 말은 잘하는 거예요. 가르치기는 잘해. 그런데 그들은 말만 하고는 행하지를 않아. 이게 종교인들이에요. 4절에 보면은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남에게는 무거운 짐 이것도 하라 저것도 하지마 그거 하지 말라 그거 끊어라 무거운 짐을 남은 그냥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게 하면서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인들이 이게 삶은 하나도 안 사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남에게 가르치고 날 잘못하는 것은 또 지적하고 그들은 메시아가 어디 태어난다는 것을 아는 그 자체로 만족하지 메시아가 태어난 그것에는 관심이 없어. 관심이 있다면 먼저 베들레헴으로 갔어야겠죠. 단지 그들은 동방 박사들에게 그들이 모르는 놀라운 깊은 지식을 알려줬다는 그 자부심으로 교만하고 만족하죠. 성경 말씀은 다시 말하지만 이걸 연구하고 지식으로 많이 알라고 준 책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거는 학자들만 해야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행할 일들을 알아서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예언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예전에 없던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주일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이제 지식이 부족한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시대는. 북한이나 이슬람권이나 공산권이나 성경 지식이 없어서 문제가 될지 몰라도 우리나라 같은 데는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신앙생활 못하는 그런 것은 아니죠. 문제는 그렇게 많이 아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종교화되어 가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배우려는 데는 얼마나 열심히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왜 우리 교회는 이것도 안 가르쳐주고 저것도 안 가르쳐 배우려는 데는 열심히 해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럼 이미 배운 것은 살고 있느냐? 이렇게 묻겠죠. 가르쳐 준 것도 살지 않으면서 또 배워서 뭐 하려고? 예수님은 거기다 한마디 더 무슨 말씀하신 줄 알아요? 알고도 알지 못하고 행한 자는 적게 맞지만 알고도 행치 않는 자는 많은 매를 맞아요. 적게 준 자에게는 나중에 심판 때 그 분량만큼 적게 요구하지만 많이 가르쳐주고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은 걸 요구해요. 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이미 알려준 말씀도 살지 않으면서 계속 지식 욕심을 갖는 것은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나중에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주님 앞에 가서. 지식을 즐긴단 말이죠. 지식을 즐기는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지식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렇게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되고 그 결과는 그 영혼이 공고하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무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시대에 무슨 일을 하시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네. 즉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매주마다 선포되는 그 말씀이 이 시대와 또 그 교회와 또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그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들은 말씀을 자기 시대와 자기 개인에게 적용하는 그 삶이 신앙이고 그것이 신앙의 실제입니다. 말씀은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하면서도 뭐 셀에 가서 교제 나눌 때는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소감을 써도 자기 문제만 많이 얘기하지 말씀을 그게 자기 문제에 적용해서 쓰는 것은 못하죠. 적용이 안 된단 말이죠. 주일 말씀은 똑같이 들었잖아요. 똑같이 들었는데 그 삶을 사는 사람은 말씀에 적용하는 나눔을 나누고 또 소감을 써도 자기 문제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문제를 십자가로 말씀으로 결부해서 풀어내는 소감을 쓸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안 되면은 말씀을 들어놓고도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말씀과 상관없는 말씀을 가지고 소감을 써도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자기 넋두리를 쓴단 말이에요. 자기 어려운 거, 아니면 또 자기 잘한 거, 자기 좋은 또 경험담, 그것을 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쓰라고 하는데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니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일하시는 분이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계속 일하세요. 가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적으로 예언해 놓으신 말씀, 저기 말씀을 이루시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알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일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그런 관점에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일 말씀을 들을 때도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가? 아니면 자기에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가? 늘 적용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시대를 읽을 수가 있고 자기 문제를 성경적으로 읽을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 말씀을 통해서 자기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시대를 돌파할 수 있고, 주어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 문제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자기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보세요. 이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에 대한 영성이 이런 상태이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구속의 역사를 행하는 그 말씀을 행할 때 그들은 자기 시대의 죄에 동참하는 꼴이 되어버렸어요. 십자가의 악한 도구로 쓰이잖아요.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지만 그 시대에 그들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는 악한 도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의도하지 않지만 그 시대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역행하고 걸림돌이 되고 죄의 도구로 내가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 보세요. 그 주에 그 말씀이 자기의 삶과 자기 가정과 직장에 일어나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거스리는 일에 자기가 거기 들어갑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군중들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못 외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시대의 죄에 함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시대를 읽어야 그 시대의 죄가 무엇이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가 분별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시대가 다 그렇게 하면 종교인들이 다 대세를 몰아 글러가면은 제사장이 못 박으라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못 박으라고 외치고 그런 도구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어지는 말씀이 왜 중요하냐?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시대를 분별해서 특별히 약한 시대를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영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항상 지금도 자기를 믿는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 말씀을 이루시는 일을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한번 적용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한 주간 하루하루의 나의 삶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동행하는 실제적인 삶이 될 것이에요.